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4.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한 격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굳게 세움과 격려함.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와 근원을 보며, 2장에서는 이 생명의 양육을 봅니다. 이제 3장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굳게 세움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육하는 것과 더불어 이 생활은 굳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굳게 세움은 그 구조의 주요 세 방면,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련됩니다. 3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쓰인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것은 심오한 방법이 아닌 간략한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이 원칙은 특별히 3장에 적용됩니다. 이 장을 쓸 때 바울은 심오한 어휘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말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한 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간략한 방법으로 말하지만 바울은 많은 주요한 요점들을 다룹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라고 말합니다. 아덴은 로마 제국의 아가야 영토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구절 서두에 있는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장 특히 17절과 18절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들은 얼굴로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을 떠났었으며 열정적으로 그들을 다시 보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바울이 그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이 2장 17절과 18절의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덴에 홀로 머물기를 원했으며 2절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2절은 계속하여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라는 말 대신 어떤 사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어떠한 특권입니까?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이것은 3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굳게함과 격려와 관계됨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말할 때 바울은 1장에서 다루어진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에 대한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3장에 있는 그의 관심은 이 같은 생활을 굳게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면 우리는 환난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정하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면 환난은 그분의 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우리는 시험하는 자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예정함, 배치함, 위치를 정함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기업이며 그분은 우리를 환난의 상황 안에 배치하고 지정하셨습니다.
믿음의 방면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믿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믿음은 5절, 6절,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주관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3장 9절,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믿는 것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두 방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곧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믿는 것들, 곧 객관적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신약의 믿음의 두 방면, 즉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객관적인 방면이 먼저 오고 그것은 주관적인 방면을 산출합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키며 그것은 새 언약의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내용은 객관적인 믿음과 동일합니다. 이 방면의 믿음은 디모데전서와 같은 책에서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믿음은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같은 구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방면의 믿음, 즉 객관적인 방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문제가 아닌 우리가 믿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을 영접할 때 즉시로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객관적인 신앙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에 대해 들을 때 곧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단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행위는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며 믿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믿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바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은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들은 믿음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한 우리의 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은 미신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말하는 바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의 방면은 심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에 관해 완전하거나 전적으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심오합니다. 그분의 경륜의 내용은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방면에 미치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심오하고 그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으로서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방면에 미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내용을 적절하게 알지 못하며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을 산출함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즉시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되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가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았으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주입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 즉 내적인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 믿는 이들을 굳게 하고 격려하고자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객관적인 믿음을 의미했습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했습니까? 2절에 있는 믿음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9절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주관적인 방면과 객관적인 방면을 둘 다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믿는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그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이 믿음의 이 두 방면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객관적인 믿음을 붙잡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들은 객관적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으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믿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이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환난을 통해 흔들릴까 염려된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믿음의 이상을 잃는 것이며 또한 믿을 수 있는 주관적인 능력을 잃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의 두 방면을 모두 관심한다.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할 부담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배워야 하며 어떻게 그들이 주관적인 방면과 객관적인 방면의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인지를 돌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그들의 믿는 능력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 믿는 이들을 돌볼 때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위해 그들을 확고히 하고 격려하고자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이 가졌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하였더니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 즉 반복된 동작을 가리키는 시제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미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은 바울의 예견에 따라 다가왔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여기에 시험하는 자는 강교한 마귀, 즉 하와를 시험했던 옛 뱀입니다. 이 강교한 시험하는 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완성된 복음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사용하여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그들 가운데 믿음을 잃게 할까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관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5절에 있는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을 다 포함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믿음의 두 방면을 모두 알기 원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기본 구조 안에 있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교회 생활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넘어진 자들은 얼마만큼 믿음의 손실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객관적인 믿음의 이상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에 관한 이상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교회 생활 안에 있기는 했지만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교회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으며 어떻게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로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한 시야를 상실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에 대한 시야를 상실할 때 주관적인 믿음, 즉 그 안에 있는 믿는 행위마저도 흐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는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상을 소유한 결과요 산출이며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시야를 상실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와 사역의 집회들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마치 하나님의 경륜을 더 보기 위해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볼수록 우리는 더 믿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자동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능력으로 충만하여 집회에서 돌아옵니다. 교회와 사역의 집회들은 우리의 믿는 용량을 넓혀줍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통해 놀라운 광경을 보도록 다른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그에 의해 깊은 인상을 받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이상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전송될 때 우리는 믿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전송과 연결됩니다. 이 전송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흐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흐름을 향해 스위치를 올립니다. 5절로부터 우리는 바울이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인들을 시험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사도들의 수고가 헛될까 염려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에 대한 시야를 잃는 순간 흔들리게 되고 믿음의 노선에서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생활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예증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시야를 잃을 때 우리가 들은 것이 모두 헛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 격려받음.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갖고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서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 소식을 언급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은 그 가운데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사도는 아덴을 떠난 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스런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믿음에 흘러넘치며 흘러보냄입니다. 믿음은 기초이고 사랑은 건축이며 소망은 지붕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굳게 세우는 말씀을 쓸 때 바울은 먼저 믿음을 다룬 다음 점차 사랑을 이끌어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그는 믿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격려를 받았노라. 믿는 이들의 건전한 상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 대해 부담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궁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고통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으로부터 오는 긴급한 필요를 가리킵니다. 재난은 사람들을 음식이나 물이나 의복이나 숙소와 같은 생활 필수품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위치에 밀어넣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궁핍하고 빈곤하였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믿는 이들이 굳게 선 것은 사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주 안에 믿는 이들이 굳게 서는 것은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과 대조됩니다. 만일 당신이 수고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굳게 선다면 그러한 섬은 분명 당신에게 생명의 공급을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함.
9절과 10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같은 헬라어가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어린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새로운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위한 많은 사랑의 관심으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 서신을 쓴 이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은 아마 믿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 수년 동안 있어온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인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방면에 미치는 광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객관적인 믿음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믿음에 있어서 이같이 부족할 때 우리는 또한 주관적인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제한되므로 우리의 믿는 능력 또한 제한됩니다. 우리의 믿는 능력은 우리가 보는 것, 즉 우리의 조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있어온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넓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은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믿는 능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인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기를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데살로니가인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주 안에 있었다. 분명히 너희에게는 객관적인 신앙과 주관적인 믿음에서 부족함이 있다. 많은 것들이 아직 너희에게 열려지지 않았으며 너희에게 보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너희를 방문하기 원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시야를 가짐으로써 너희의 객관적인 믿음이 넓어지며 자동적으로 너희의 주관적인 믿음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필요이며 이것이 다시 너희를 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부담이다.
사랑에 대한 강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주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의 첫 번째 항목인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11절에서 그는 사랑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시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1절과 12절은 주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 믿는 이들을 위한 사도의 첫 번째 관심은 믿음이며 믿음에 뒤이어 오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표시로서 믿음으로부터 난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사랑은 증가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으며 그런 다음 사랑이 증가하고 풍성해지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사랑 안에 살게 되며 그들의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지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분에 의해 지시된 사역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이 같은 분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도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이 견고하게 된 마음.
13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이들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앞의 구절에서 언급한 대로 믿음과 사랑에서 난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스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서신의 구성 가운데 거듭 함축된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증가하여 넘치게 된 결과는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이 견고하게 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비록 13절이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은 암시되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견고하게 됨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성되는 그 구조와 관계 있습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함.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는 바울의 방법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의 방법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이끌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이러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은 교회 생활을 위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바로 바울이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생활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성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은 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이 생명을 소중히 길러 이 생명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구조 안에 있는 이 생활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고 힘을 주며 격려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에 조망을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조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사랑은 흘러나올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사랑의 생명을 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곧 우리와 만나는 믿는 이들이나 만나지 않은 믿는 이들이나 또한 불신자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소망이 충만한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고 그분을 표현하며 심지어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장래와 운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와 근원과 양육과 확립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이 이미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을 양육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